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었는데 다시 좀 따뜻해지고 오늘 특별히 그 자녀들이 아이들이 다 막 와가지고 웃고 그러는 거 보니까는 또 다른 의미에서 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석 형제는 많이 추우세요? 추워 보이는데. 여러분들 그 장래에 바라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내가 미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은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이들이 있으니까 허황된 꿈이 아니라 아마도 그 가까운 장래, 5년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5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내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5년 내에 이런 바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그, 종빈 형제, 이제, 큰 산을 넘었지만, 논문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5년 내에는, 2세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5년 내에는, 49ers가 한번 우승하는 걸 꼭 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마다 나름대로 그,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와이프한테. 5년 내에 IPO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에 IPO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마치 우리 교우들의 삶만 보아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제가 뭐, let's say, above average다. 그냥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봐도 여러분도 바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이 상태만 꾸준히 유지돼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꾸준히 유지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것은 지금 내 상태나 처지가 뭐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게 없다. 그래서 꾸준히 유지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게 내 바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함께 기도도 했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좀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좀 나아지겠지라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가까운 미래 혹은 가까운 장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개인의 삶의 불편함이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 세상의 고난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그것이 세상의 현실인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선한 거짓말을 해야 하나?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런 작은 결정에서부터 인생의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보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들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기준들 때문에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좀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로마서 오늘 8장의 말씀 가운데 8장 17절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상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비껴나가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꼭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을 받는 것으로만 거기서만 성경 말씀이 딱 멈췄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망가지고 어그러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악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동적인 악이나 수동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당하게 되는 것들, 그건 그냥 수동적인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몸으로 그냥 받아서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능동적인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은 바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수동적인 고난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능동적인 고난도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걸까? 과연 어떤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걸까? 우리는 이런 고난들을 헤치고 지나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한 걸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상속자 되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에서 뭐 장래의 은혜, 미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래의 은혜, 미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 측면에서 장래의 은혜, 미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래의 은혜라는 것은 과연 이렇게 능동적인 고난, 수동적인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가라는 의문과 궁금증이 있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약속하셨는가라는 겁니다.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전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그렇다면 이런 일을 앞에 두고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고난이라는 거죠. 아까 17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고 22절에 보니까는 22절 여러분 성경 펴고 있으면 함께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고 있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 그랬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할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22절은 이미 세상이 겪고 있는 고난이죠. 모든 피조물이, 모든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35절에서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나는 이제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이건 고난을 받는 건 니네 일이다. 나는 그냥 이제 다 초월했어.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쯤이야. 그건 뭐 너희 같은 아직 미성숙한 애들의 일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5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난은 정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거기 보니까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함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그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당하고 있었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7절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당하고 있는 22절의 말씀 그리고 23절과 오늘 35절의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게 없을 수 있죠. 예,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는 지금 괜찮아. 나는 특별히 지금 기대하는 게 없어. 그런 사람도 이 세상은 보편적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거. 예, 망가지고 어그러졌다라는 거죠. 언제든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처럼 보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아픔, 개별적인 괴로움, 개인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바로 우리에게 어떤 장래의 은혜, 어떤 미래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나에게 장래의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아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기대를, 은혜를 기대해도 되는 걸까? 라는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죠. 우와! 하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외심을 느끼는 대상이 틀리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연을 보면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아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PhD 그리 한 두 개쯤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우와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와 잘생겼다. 와,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 예, 네, 진짜 어썸하다. 그렇게 경외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 누구라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멋있는 자동차 디자인을 보면, 우와, 어떻게 이런 차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차가, 이런 디자인이, 어떤 이런 엔진의 마력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외심이 말도 안 되는 경외심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도대체 이 모자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모자는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빠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LA 레이클스의 경외심이 있죠. 우리 누구나 다 경외심이 있습니다. 와우, it's awesome 하는 그런 경외심이 있는 거죠. 경외심이란 건 뭘까요? 무엇인가 와 놀랍다 라는 경외심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리고 디파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거룩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어떤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데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잘 설명하기 힘들어요. It's awesome 하는 그런 것들.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경외심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의지에 따라서 내가 저걸 정말 경외하고 싶어. 정말 나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없이는 난 안 될 것 같아. 나는 정말 레드삭스를 경외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의지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힘은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경외심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싶어서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을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기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인 거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은혜,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는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이 길을 뚫고 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바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다른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한다,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편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은 내 편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늘 좋은 소리만 하고 너 괜찮다, 나는 항상 너를 지지한다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자매가 은규 형제의 편이지만 항상 은규 형제에게 잘했어 너무 훌륭해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진 형제도 마찬가지죠. 항상 혜윤 자매의 편이지만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조금 싫은 소리 같은 그런 얘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때는 꾸짖으시고 어떤 때는 고난을 주시고 어떤 때는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셨는데 그것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32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8장을 읽으실 때, 장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32절 말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이 구절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32절이 오늘 설교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장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도 아니고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조건이 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누가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중요하죠.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32절 말씀은 28절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죠. 모든 것이 과연 합력할까? 모든 것이 과연 잘,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그쵸? If you acknowledge him,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까? 스트레이트하게 될까? 우리가 그런 의심과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32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시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 그게 바로 장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물살이 있고, 그리고 큰 파도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초가 있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의 삶이 안전한 항구에 닿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나를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문을 걸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positive thinking,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장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과연 그럴까? 나는 믿을 수도 없고, 아직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런 그 약속을 믿기에는 부족해. 난 아직 그만큼의 믿음은 없어. 내 삶을 보니 그렇게 될까라는 의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할 수 없죠. 그것은 제가 뭐라 할 수 없거나, 제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라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장래의 약속이나 미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퀘션 마크처럼 돼 있지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너희 가운데 아직 나의 약속을, 나의 장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너를 고발하지 않고,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냐고, 왜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믿음이 없다고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아직도 왜 나를 믿지 못하냐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It's okay.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다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직 하나님의 장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일이나 장래일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하고 있었던 그 고난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차마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오늘 한 구절 한 단어 현재 일이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힘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우리가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의 The Night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서 중학교 때 많이 읽죠. 그렇죠? 엘리 위젤의 그 나잇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 위젤은 자기가 10대일 때, 티네이저일 때 2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 갇혀있을 때 그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수용소를 지키는 독일 군인들은 유대인 포로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용소 안에다가 되게 악랄한 규칙 하나를 세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수용소를 탈출하면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탈출한 숫자만큼 죽인다는 겁니다. 열 사람이 탈출하면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열 사람을 죽인다는 이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수용소에서 세 명의 유대인이 탈출을 했습니다. 세 명을 죽여야죠. 그래서 독일 군인들은 수천 명의 포로들을 수용소 운동장에 모으고 그 중에서 세 명을 택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형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죽이기로 선택된 세 사람의 사람은 그 중에 두 명은 성인 남자였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엘리 위젤의 표현에 의하면 수용소 안에서 아름답고 예쁜 얼굴을 가져서 슬픈 눈을 가진 천사라고 불리던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두 명의 어른 그리고 한 명의 어린이 이 세 명을 목매달아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목매달리기 전에 엘리 위젤의 뒤에 서 있던 그 줄의 뒤에 서 있던 그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이 순간 나타나셔서 저 어린아이를 구해주지 않을까? 세 사람을 목매달았고 성인 두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곧바로 목매달려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유대인 수용소에 있으면서 수용소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아서 목매단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매달려서 고통 중에 죽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수천 명의 유대인 포로들은 그 운동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가 30분째 죽지 못하고 매달려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쳐다봐야만 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수천 명의 포로들은 이제 다시 자신의 막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매달려 있는 바로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린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독일 군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지나가면서 그 어린아이가 매달려 있는 것을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엘리 위젤 뒤에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엘리 위젤은 바로 그 순간에 대해서 자신의 책 The Night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 저 교수대 위에서 저 어린아이와 함께 같이 목매달려 계신다. 그게 바로 엘리 위젤이 쓰고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삶도, 현재의 아픔도, 혹은 장래의 불확실성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두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납득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와 함께 어떤 경우에는 매달려 계시는 주님, 고통당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장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 그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장래의 약속이라고 믿고 또 그런 약속을 그런 장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